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놓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010235 아시겠습니까? 79337 이 숫자는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들은 저희가 예전에 삐삐가 유행할 때에 유행하였던 숫자들입니다. 1010235는 무엇이냐면 열렬히 사모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9337은 친구야 힘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핸드폰으로 문자로 소통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서로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숫자들을 보낸다면 아마 잘못 보낸 줄 아시거나 또 받아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실 겁니다. 오직 그 숫자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 그 숫자 때문에 울고 또 웃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달과 별을 보면서 단지 아 아름답다 좋다라는 표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이 피조세계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거룩한 어떤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보이다, 또 여겨지다, 간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도케오라는 단어의 어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것을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자 그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여자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토록 해방되고 싶고 치유되고 싶었던 이 귀신의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고쳐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몸이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는 몸이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자 그 몸이 펴졌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 이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귀신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떠나버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또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으로만 삼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자신의 병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을 드러내실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아팠는데 깨끗하게 되었네.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나병을 들게 하셨다가 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나의 이 나병을 통하여서 나의 이 나병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에게만 눈을 향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주에 살고 있다고 하는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주받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산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심한 질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면 차라리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에게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중한 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차는 크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와 같이 안 좋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 뿐입니다. 나의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보여지는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 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내 인생 안에 태초 전부터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예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예비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진 삶의 상황 또 모습들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상황들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자 봐봐, 이것은 실패야, 이것은 불행이야, 이건 저주야, 이건 고통이야, 봐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들, 우리들의 문제들을 눈앞에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똑같이 저주라고 쓰여진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무너집니다. 불행이라고 쓰여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아,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저주와 같은 상황들, 불행이라 하는 상황들, 고난이라 하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가운데에 이 문제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나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행이라는 글씨를 써서 내 앞에 들이밀면 나도 그냥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불행해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세상이 내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걸 두드리면 그것이 깨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두드림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문제 가운데에 쉬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지만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을 때,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아, 이 먼지와 같은 나에게, 이 나의 인생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선한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안내판, 그 사인을 보고 가지요. 그 안내판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내판이 의도하는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그 안내판, 표지, 사인을 뽑아다가 잘 닦고 마음속에, 가슴속에 고이 품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인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표지판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인정하겠지만 절대로 그는 그 표지판이 의미하는, 그 사인이 의미하는 그 목적지에는 이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표적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표적들, 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표적에 말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너희 입에 들어간 물고기와 그 떡을 너의 유익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가 보았던 표적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안에 담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처럼 보이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초라하게 보이는 약해 보이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 오병이요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이나 먹으셨으면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로 다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떡과 포도주를 포도주 안에 담겨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소극적인 행위처럼 보여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무시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쓴 것들이, 죄의 그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겁니다. 죄의 그 고통과 죄의 그 아픔과 죄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앞에 있는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가운데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 앞에 놓여진 그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끔찍한 모습들, 그 상황들, 그 시간들 안에 담겨진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죽음도 그 순교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그는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저 하늘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순교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런 고통과 저주와 문제와 아무런 거치는 것이 없어야지만 승리의 길, 그런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천 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열심이지요. 어제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찾아가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를 타고 이곳저곳 예수님을 찾아 헤매였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누가 그 열심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믿음과 신앙으로 평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려는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욕심만을 바라보았느냐, 그 안에 담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바라보고 나를 깨닫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본문 속의 그들처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 저주같이 보이는 모든 환경들, 고통과 슬픔으로 보이는 모든 문제들,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일 당하면 웃고 슬픈 일 당하면 낙심하고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한테 평안한 시간이, 기쁜 시간이 와야 되는데 또 다른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일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버티고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과 이런 시간들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시간만 없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만 없다면 내 삶은 참 기쁘고 평안할 텐데,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큰 시험을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을 견뎌내고 있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두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두드리고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 문제가 깨어져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치유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초막만 바라보지 않고 궁궐만은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많은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상황들과 시간들 있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 그 상황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